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 어둠 가운데 비춰진 참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진짜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그거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표적을 보면서 와, 진짜로 예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도 이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생명의 떡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교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읽을 때 무리들이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그래요.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표적 보러 온 그 사람들에게 진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무리가 이게 기진할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 이상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와, 이거는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 그러신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그런데요 이게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내용이 달랐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기대한 거는 와, 예수님께 왔더니 배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요즘이나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지.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 그러거든요. 75억 인구 중에 20억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주고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무슨 배불리 먹을 만한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뭔가 배불리 먹게 해주는 예수님, 와,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하기를, 우리 조상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만나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 먹고 난 뒤에 이런 소리 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과 같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인 사건은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 만나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만나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만나, 매일매일 주신 만나. 그러니 당신이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매일매일 먹였던 것처럼 오병이 여기가 한 번 말고 자주자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불리려고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임금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이 되고 싶어 하셨던 왕의 모습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동기, 그 목표가 달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백성의 공경을 받는 임금이 되려고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크게 보자면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박수갈채를 받으시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세를 부리고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 섬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 되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시는 길과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썩을 양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게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요. 정작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임금이 되어도 섬김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 죽음으로 세상에 생명주는 그런 임금이 되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썩을 양식 채워주는 그런 임금,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임금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혼자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좀 처량해 보입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큰 무리를 놓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우울해 보입니까? 세상이요, 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외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외롭고 힘든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순진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 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이 항상 좋아만 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항상 존경스러워만 보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점이 보일 때도 있는데요, 단점이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질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남들이 와, 저분 정말, 예를 들면 박용태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막 이렇게 누가 칭찬을 하는데요, 안 훌륭한 거 아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연약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장점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단점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훌륭한 일을 해도 그늘진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늘진 면을 주목하면서 굳이 그럴 것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일 돌아보려고 뭘 이렇게 막 나눠주거든요. 근데 나눠주는 것이 또 항상 좋으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야,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고 다 박수갈채를 보내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면의 그늘을 보면서 그거 실제로는 좋은 일이 아니야, 누구 갖다주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는 별의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일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큰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좋아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건 진짜 귀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옆에 앉아준다는 게,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준다는 거는요, 좋아하니까 옆에 앉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옆에 오면 피해버리잖아요. 일부러 저 인간 멀리 앉아야지 이러고 가까이 안 가거든요.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준다는 거는 그래도 나를 좀 가까이 생각하고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우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직하다는 것은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직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 믿음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색깔이 아주 뚜렷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해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누가 나를 향해서 박수갈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함. 내 뜻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박수갈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뭐 자기 뜻을 이루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에 아주 집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느냐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혹세무민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 1절 보면 1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존재 자체가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부정과 비리가 많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부정과 비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이 부정과 비리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막 회식하고 요즘은 좀 그런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직장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술을 줘서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인마 나도 집사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와, 그 진짜 순진한 청년이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한다, 나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그 술 권하는 그 선배, 그 상사가 인마 나도 집사야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 술 안 마시려고 결심한 그 젊은 신참은 교회 댕기는 술 잘 먹는 집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해야 할까요? 불편한 거죠. 그 젊은 청년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불편해할 만한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고 하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영생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 보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겠다. 예수님은 보리떡 따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이상 먹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얼마나 길게, 설교가 길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열두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시몬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뭐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때 예수님이 좀 기분이 어땠을까? 뭐 이런 것 좀 질문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 설교하실 때 호의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로 예수님은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설교하셨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설교 듣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설교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심지어 오늘 어제 오늘 묵상하는 본문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말, 물론 가룟유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룟유다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지금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었다고요. 처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고 거리를 두고 싶고 조금 싫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좀 멀리 멀리 하고 싶은 거죠. 눈빛이 달라져요. 전에는 막 눈이 총명해가지고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막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운 눈빛이 된 거죠. 아마 이때부터 가룟 유다에게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품어내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품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항상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렇게 힘껏 가르치시려고 하셨지만,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상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사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배신했다고 해서, 내 사랑, 내 헌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막 화낼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랑은 상처를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은 상처를 짊어진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한테 상처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 네. 네, 그런 말 하기가 무서우세요? 그러면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나한테 상처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배짱이 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좀 이렇게 어떤 좀 이게 힘이 있어야지, 좀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 실망시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그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거는 1만 달란트 당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요, 우리 일상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에게 상처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는 끌어안으시고 품어내신 것이지 우리에 대해서 투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너한테 실망했어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하신다. 오히려 연약하고 그냥 자주 실망시키는 그 영혼을 내몰라라면서 끌어안아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에 대해서 뭐 계산적으로 다가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어,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상처를 자꾸 받으면 그게요, 흉터가 돼서 튼튼해져요. 다음에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빨리 받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왜 그 샌드백을 열심히 치겠어요? 그게 다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예요. 유도하는 사람이 왜 자꾸 쥐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일부러 막 해가지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 권투하는 사람이 자기만 때리기만 하겠어요? 두들겨 맞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운동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운동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연습합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괜찮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고 상처 입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상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저한테 상처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예, 괜찮다. 견디고 버티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 때문에 온몸에 상처를 짊어지고 계신, 우리 때문에 찔림당, 우리 때문에 상한 받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입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지 예수님께 달려갈 줄 모르고 예수님 바라볼 줄 모르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예수님은 성심껏 돌보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릴리 시골 초야에 묻혀 있을 게 아니고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 빈정된 거예요. 예수님께 빈정됐다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이렇게 소문냈거든요. 예수 미쳤다. 예수 미쳤다는 소문내가지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불신 가족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 불신 뭐 자녀,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애를 먹고 고생한다면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불신 가족 때문에 애 먹고 고생한 적 많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상처 주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해버리게 그만둬버리게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내 기대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고 이제 손 털어야겠다 이제 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 먹이신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두고 혼자 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제자들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 갈릴리 호수를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늘 바다 위 걸어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오셨느냐? 빨리 오시려고 제자들에게. 빨리 오시려고.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전 장면이 뭐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 불리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외롭고 힘든 순간에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내몰라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자주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어려워도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외롭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가려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유 이제 그만둬버리겠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많아요. 인생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 많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꿋꿋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선한 일의 열매를 보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빈정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할 때 예수님이요, 조금 이렇게 상황 수위를 조절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예수님이 피신하신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갈릴리에서 피난하신 거예요. 피난.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니까 형제들과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은밀히 가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갈등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은인자중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사실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예수님은요 항상 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셉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했을 때 요셉이요 형들을 여기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큰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없는 것이 요셉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울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요셉은 울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삶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요셉은 자주 웁니다. 총리가 되었는데도 웁니다. 총리가 되었는데도 울었다면 총리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면 종으로 팔려갔어요.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 응할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거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응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자녀가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그 불신 남편이 언제 회개할지 몰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언제 잘못했다고 말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닐 때 언제 그 쫓겨다니는 신세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몰라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왕을 죽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은 울고 싶어 하지 않고 웃고 행복하게 떠들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고생을 하기 싫어하고 눈물을 흘리기 싫어하고 기도를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싫어해요. 뭔가 금방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내 손에 잡혀야 된다.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다 내 뜻대로 되고 기도했는데 금방 뭐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단련.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단련하신 거예요. 단련. 우리는 그 단련받는 기간이 너무 힘든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저 탄식하고 그저 슬퍼하고 그저 실망하고 낙심할 뿐이에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처럼 원망하고 불평. 아,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내 기도대로 안 되는 상황,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상황 오래 될 수 있지만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구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때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일장에 빈정대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갈릴리 시골 바닥에서 굴러다닐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가서 한가득 해야 되는 아니냐, 한가득 해야 될 것 아니냐, 세상을 좀 뒤집어 풀려면 당신을 좀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오순절 되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오순절 120문도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요, 끈기 있게 일하십니다. 다 뒤집어 퍼버려야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정면 돌파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면 돌파하지 않으시고 은인 자중하시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일하시는데,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이야말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 매여서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직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너희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거야.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한숨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 된다는 거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브레이즈 찬양 잘 못 들었는데 오늘 가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사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판을 다 엎어버리고 이씨 그만둬버리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이 우직하게 은인자중하시면서 물러날 때는 물러나시고 가만히 계실 때는 가만히 계시고 막 사람들이 열받으면 숨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거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꿈이 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와 달리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서 정말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드리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부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을 그냥 꿋꿋하게 계속하는 거죠. 꿋꿋하게 계속.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